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오늘 속된 말로 땜빵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네, 제시론이 땜빵에 은혜가 더 있다 이건데 그 사실을 믿고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방금 읽었던 17장 6절에 나온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모두가 제멋대로 했다라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표현은 사사기에 딱 두 번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를 전체적인 구조로 나누자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가 결론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그 17장, 결론에 해당되는 17장 초반에 이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사사기 제일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제일 끝인데요. 거기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인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보통 성경학자들이 사사기를 좀 어려운 말로 나선형 하강 구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면 갈수록 상황이 점점 나빠진다라는 그런 뜻인데 예를 들자면 사사기 3장에 등장하는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그 사사의 경우는 그에 대한 기록이 단 한 구절밖에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 한 절 언급되어 있는 사사인데 그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는데 사사기에서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삼손의 경우는 그에 대한 기록이 무려 네 장에 걸쳐서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표현이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결론에 해당되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를 보면 점점 더욱더 이 사태가 악화됨을 볼 수 있는데 단적인 예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레위인이 한 개인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의 제사장이 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따지면 목회자가 무당이 되어가는 어떤 그런 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이 결론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12토막 살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끔찍한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두 축 중에 하나였던 베냐민 지파, 남유다 왕국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는데 그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는 위기를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다윗의 절친이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그랬고요. 그리고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역시 베냐민 지파였는데 그 베냐민 지파가 아예 싹이 갈라질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 이후로 17장부터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더더욱 타락해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체말로 모든 게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입니다. 뒤죽박죽, 엉망진창. 이 표현이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7절 8절에 보면은 그 불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불법. 그 불법이라는 표현의 헬라어 표현이 아노미아거든요. 아노미아. 많이 들어보셔서 알죠. 아노미 상태라고 하잖아요. 무규범 상태. 그 단어가 지금 이 사사기 상태를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아닐까. 네, 그렇게 보는데 이 아놈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 부정 접두사죠. 그리고 노미, 노모스, 그러니까 법, 쉽게 말하면 법이 없다. 그러니까 법이 무규범이다. 이런 뜻인데 법이 있는데 그 법을 고의적으로 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법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 중동 같은 데 전쟁 날 때 어떤 무정부 상태라고 하잖아요. 무정부 상태가 되면은 통제가 불능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꼭 이 사사기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 같습니다. 무정부 상태, 아노미 상태, 모든 게 엉망진창이고 뒤죽박죽 되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색깔로 표현하자면 검정색, 회색이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모습을 아무라니 상황을 보면서 마치 오늘날의 시대와 많이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뭐 오늘날의 시대를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지만 뭐 여러 평가 중에 한 평가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리고 자기 욕망대로 행하고 모든 것이 관용되어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관용, 관용이란 말 참 좋은 표현이죠. 똘레랑스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것 심지어 죄라고 성경에서 명명한 것까지도 관용되어져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기술이 발달되어져가고 뭔가 몸은 굉장히 살기 편해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는 더욱더 역행하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더욱더 피폐해져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 시대 현실을 굉장히 잘 표현한 구절이 있어서 제가 적어 와봤는데 유명한 소설가 중에 이회수라는 소설가가 있죠. 그가 쓴 장외인간이라는 책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책을 읽지 않으면 대학생 취급을 받기 힘들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학생들은 책을 읽지 않아도 대학생 취급을 받는다. 예전의 대학가에는 서점이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지금의 대학가에는 술집이 호황을 누린다. 예전에는 호스티스들이 여대생 흉내를 내면서 거리를 활보했다. 그러나 지금은 여대생들이 호스티스 흉내를 내면서 거리를 활보한다. 예전에는 국민학생들이 좋아하는 대중음악이나 액세서리를 대학생들은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대중음악이나 액세서리를 대학생들도 똑같이 선호한다. 대학생들과 초등학생들이 똑같은 수준의 문화를 즐기는 것이다. 한마디로 오늘날은 모든 문화가 정체성을 상실해버렸다. 어디를 들여다보아도 뒤죽박죽이다. 양심도 죽었고 예절도 죽었다. 전통도 죽었고 기품도 죽었다. 낭만도 죽었고 예술도 죽었다. 그것들이 죽은 자리에 오늘은 추적추적 비가 내린다. 밤이 깊었다. 나는 아직 잠이 오지 않는다. 소설가다운 놀라운 그런 통찰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가 바라본 어떤 이런 통찰은 굉장히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검은색, 회색으로 그릴 수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역사적으로도 봐도 뭐 염세주의자들이나 비관론자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라고 그러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이런 현실 가운데서 이런 컨텍스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그런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그러나 또 극박한 현실에 가면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되죠. 하나님 대체 나한테는 뭘 하고 있는 걸까? 다른 사람한테는 일하시는 것 같지만 나한테는 뭘 하고 있는 건가? 모든 시대 상황이 엉망진창 같아 보이는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외치는 게 마치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사사기의 절망적인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 가운데서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중등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무리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시대의 중고등학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찌들어 살고 있죠. 이제 시험 기간이 거의 끝나갔고 한 30%가 기말고사가 남아있는데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시험 때문에 다들 두려워하고 있고 벌써 중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뭘 먹고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아이들 앞에 저는 늘 그렇게 선포를 하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 그러나 극단적인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 아이들에게 때로는 그런 말씀이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 같다라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때로는 제가 마치 그 벽에다 대고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아, 오늘도 나는 벽에다 외치고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나면 주구멍에 들어가고 싶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 아이들이 이해가 됩니다. 오죽하면 저럴까?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여전히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선포하는 것인데 저도 때로는 주저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은 것이 저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찾아가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암울한 이 시대, 그리고 사사기라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보고 싶습니다. 2년 전쯤에 중등부 아이들과 룻기를 가지고 말씀을 한 15번에 걸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함께 룻기 말씀을 함께 좀 보고 싶은데요. 룻기 1장 1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기 바로 뒤에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1장 1절에서 설명한 바대로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암담한 상황, 점점 악화되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룻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두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명 안에는 떡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베들레헴, 먹을 것이 풍부해야만 했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지역으로 도피를 합니다. 근데 모압은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저주받은 족속이 사는 그런 땅이 바로 모압 지역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같은 경우는 엘리멜렉이란 이름 안에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이름 안에 정체성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엘리멜렉은 아마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가문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율법에 저주를 명령했던 그 지역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이 이방 족속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두 며느리가 룻과 오르바죠. 그런데 그 모압 지역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그 모압 지역에 덩그러니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오미와 두 며느리죠. 나중에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인 룻이 베들레헴에 다시 곡식이 풍성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룻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 이 컨텍스트가 사사시대인데 이 상황 가운데서 룻, 그것도 모압 족속입니다. 룻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명하셨던 그 모압 족속인 룻을 통해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룻기 4장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의 새로운 남편 21절에 보아스죠. 그리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그 오벳을 통해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옵니다. 근데 그 족보를 더 추적해보면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지만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암울한 그 사사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것도 여호와의 총에 영원토록 들어올 수 없다라고 저주받았던 족속 중에 한 명인 그 룻을 통해서 다윗을 준비하시고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으면서 내렸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일하고 계신다. 그것이 룻기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일하는 스타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특한 어떤 일하는 스타일이 있죠. 하나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의 독특한 일하시는 스타일이 있는데 꼭 하나님은 일하실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뭔가 좀 좋은 상황에서 선을 이루어 가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꼭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절망이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상황, 좀 더 좋은 상황에서 좀 선을 만들어 가시지 꼭 극박한 현실로 몰고 가셔서 거기서 선을 만들어 가신다.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중등학생들과 에스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더. 에스더는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1장부터 끝장까지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로 꽉 차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숨결로 꽉 차 있는 책.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에스더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좀 무대 위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했으면 좋겠는데 에스더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대로 은밀하게 요즘 영화 인기 있는 영화 있잖아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 영화 제목이 참 어울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밀하게 그러나 위대하게 하나님은 꼭 그렇게 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룻기 그리고 사사기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사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사들이 무능해 보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사사들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통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로 남쪽 베들레헴에서 북쪽 갈릴리로 정착을 하셔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최종 정착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뭐냐면 당시의 나사렛 지역은 굉장히 천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깡 시골이었습니다. 말씀 이렇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45절에서 46절 두 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당시 시대 상황에서 보자면 이 말은 합당한 말이었습니다. 그냥 깡 시골이었거든요. 위대한 사람은 보통 좀 좋은 상황에서 태어나잖아요. 예루살렘 예수라고 하는 게 좀 어울릴 텐데 모든 사람들이 천대하고 무시했던 나사렛에서 인류가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계시다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사렛 대표적으로 어떤 절망의 상황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무시했던 어떤 그런 것으로 대표되는 그런 표현인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 그래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나사렛 같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가. 겸손한 그냥 표현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가. 나는 정말 나사렛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 어떻게 보면 나사렛 같은 상황이죠. 절망적인 상황.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외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상황이죠. 상황과 환경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은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얘기할 때 그 근거가 바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근거를 예수님께 두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냐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을 만드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여호와의 총에 영원토록 들어올 수 없다라고 저주받았던 모압 족속 출신인 룻을 통해서 바로 다윗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절망이라는 컨텍스트 속에서도 소망을 외치며 소망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 보아라라는 그 표현은 재미있는 것은 영어 표현을 보면 단순히 그냥 스치듯 봐라, look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주목하라라는 뜻입니다. 주목. 한자로 표현하자면 볼견자가 있고 볼관자가 있잖아요. 보통 뭔가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는 관자를 쓰잖아요.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얘기하지 뭐 세계견, 가치견이란 말을 쓰지 않듯이 보다라는 그 말에 있어서 볼 관자를 쓸 때는 좀 뭔가 주목해서 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그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했을 때 그 보아라는 바로 그냥 지나가듯 보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보아라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서 바라보아라. 너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을 만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주목해라, 그것을 근거해라 소망을 얘기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굉장히 짧게 끝났는데요.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좀 점검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변하는 상황, 그것이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까 이회수 씨가 그렇게 암울하게 얘기했던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과 희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나사렛 같고 제 삶이 나사렛 같고 제 자신이 나사렛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바라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망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을 만드시고 사사기라는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루스를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가지며 희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